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요의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1,800명과 7만 2천 명을 넘어섰다고 중국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언론 브리핑에서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98명 이상의 추가 사망자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바이러스 진원지인 후베이성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국가위원회 관계자들은 어제 1,880여 명의 새로운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중국 내 누적 확진자는 72,400여 건으로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수가 하루 2천 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지난 1월 30일 이후 처음입니다. 중국 언론은 보건당국의 방역 전문가 팀장을 인용해 우한에서 사람 간 전염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바이러스 발병률이 이달 말까지 최고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중국 당국은 후베이성과 우한시에서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3만여 명의 의료진을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중국 이외 전 세계 28개 나라와 영토에서 현재 967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은 요코하마 항에 정박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승객과 승무원 542명을 포함해 60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크루즈선에 머물다 전세기편으로 귀국한 미국인 승객 약 300명 가운데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계 각국이 크루즈선에 탑승해 있는 자국민 보호에 나선 가운데 한국 정부도 국내로 이송을 원하는 4명의 자국민과 1명의 일본인 배우자를 전용기로 이송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중국 본토박 사망자는 일본과 필리핀, 홍콩, 프랑스, 타이완에서 각각 1명씩 발생했습니다. 또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후베이성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일본인과 미국인 환자가 숨졌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 가운데 음성 판정을 받은 승선자는 내일부터 크루즈선에서 하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반군의 거점이었던 북부 알레포 지역 수십 개 마을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어제 국영TV로 중계된 연설에서 최근 정부군의 계속되는 승리는 자신을 대통령에서 축출하기 위해 시작된 9년간의 반란에 대한 패배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전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반군을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주와 알레포주에 고립시켰으며 수도 다마스쿠스와 알레포를 연결하는 M5 고속도로에서 반군을 터키 국경 쪽으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한편 시리아 반군을 돕는 터키와 정부군을 지원하는 러시아는 모스크바에서 이들리브 지역 사태 해결을 위해 이틀째 회담을 진행 중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네바다주 코커스가 오는 22일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유권자들의 조기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시작된 네바다주 조기 투표는 오늘까지 계속됩니다. 네바다주에서 조기 투표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바다주는 히스패닉계와 아프리카계 등 다양한 인종의 유권자들이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조기 투표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승리가 유력한 가운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추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마이크 폼페오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서 개혁파인 아비 하흐메드 총리를 면담했습니다. 수년간의 반정부 시위에 이어 지난 2018년 집권한 아흐메드 총리는 정치범들을 석방하고 이웃 에리트 레이와의 오랜 갈등을 종식시킨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할 운명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어제 듀크 대학에서 열린 강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정책은 2년의 시간을 낭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18일 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다음 주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습니다. 미한 연합훈련, 방위비 분담 문제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북한 등 적대국의 악성 행위에 대응하는 총괄기관 신설을 서두를 것을 정보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올해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9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6도에서 영상 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다음 주 워싱턴에서 만납니다. 3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훈련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 미군 추가 배치, 방위비 분담 문제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이 오는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에서 국방 관련 주요 현안이 모두 논의될 것이라며 특히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미한 협상팀의 협상과는 별개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성능 개선 문제를 비롯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미한 연합훈련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시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두 장관은 일정과 규모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9.19 남북 군사 합의로 미한 연합훈련이 제한된다는 최근 언론 보도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의 지난 3일 브리핑입니다.
9.19 군사 합의로 인해서 한미연합훈련이 제한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기갑부도의 기동훈련 및 포사격훈련은 9.19 군사 합의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울러 미한 군당국은 현재 연합지휘소 훈련을 계획해놓고 있으며 양측은 훈련 연계를 검토한 바 없다고 한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가 6.25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으로 미한 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굳건하다는 걸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한 동맹 간 현안들이 모두 논의되는 만큼 이번 국방장관 회담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해 타결을 이루지 못한 미한 방위비 분담 협상은 물론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 업그레이드 문제 등에 한국 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미한 간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미한 협상팀은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이달 15일 회의까지 모두 6차례의 협상을 통해 실무 부분에서의 논의를 어느 정도 진척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로의 입장이나 한계 등을 충분히 이해하는 상황이란 겁니다. 또한 현지 시간 15일 독일 뮌헨 안보회의 기간 중 만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조만간 7차 실무 협상을 재개하고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자는 데 공감했습니다. 7차 실무 협상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방위비 분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뤄져야 할 7차 협상이 날짜조차 잡히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는 18일 VOA에 이제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실무선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곤 하지만 여전히 최종 타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통령들이 뭔가 합의를 하지 않는 한 만나봤자 크게 지금 얘기될 건 없다라는 그런 분위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날짜가 안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난주는 될 거라고 했는데 이번 주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좀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그 합의라는 거는 이제 우린 총액제니까 얼마로 갈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차이가 있고.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VOA에 이달 중 7차 실무 협상 개최는 어려울 것이라며 총선이란 변수를 고려할 때 3월 말 또는 4월 초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실무급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만 누가 어느 정도 양보할지에 대한 이해관계가 성립이 안 된 상황에서 4월 전에 타결이 되더라도 합의 내용은 4월 15일 총선 이후에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총선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지금 총선 전에 지금 현 정부가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분담률을 동의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게 어렵다면 그러면 미국이 양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미국이 그럴 의향도 없는 것 같이 보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타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정치적인 요소를 빼고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걸 뺄 수 있는 방법은 총선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 사령부는 18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과 스티븐 윌리엄스 참모장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측과 만나 방위비 분담 합의가 없다면 무급 휴직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의 자금이 모두 소진된다는 겁니다. 윌리엄스 참모장은 잠정적인 무급 휴직은 주한미군과 한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 미한 방위비 분담 협정은 지난해 말 만료됐으며 주한미군 측은 오는 4월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 휴직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한 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업그레이드 문제 역시 이번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사드 추가 발사대 배치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한국 내에선 사드 발사대를 수도권으로 옮기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국방부는 14일 사드 발사대 이동 배치 문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미국 측으로부터 사드 성능 개량에 대한 설명은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선 지난해 북한의 새로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만큼 방어력 강화는 당연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 사드가 지역 방어 차원에서 경북 성주, 즉 남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미군 전력이 경기도 평택에 집중된 만큼 수도권 방어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이호령 연구위원은 VOA에 미한 국방장관 회담의 경우 결국 한반도의 방어와 안보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북한의 그런 탄도미사일에 대한 그 방어력도 높여야 되고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논의가 필요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드의 이제 운영 면에 있어서의 융통성을 또 높이기 위해서 이제 레이더랑 뭐 포대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방안 뭐 이런 것도 그 가능하다면 어느 위치 어디에다 위치시킬 것인지 뭐 이런 것도 이제 통합적인 어떤 레이더 운영법이라든지 왜냐하면 이게 사드의 레이더망을 통해서 우리 뭐 팩2, 팩3 같은 경우도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본다고 하면 이제 방어망이 이제 보다 더 촘촘하게 통합된 방향으로 간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뭐 이런 게 좀 최상위 차원에서의 그런 결정들이 필요한 거겠죠.
이 연구위원은 상대방이 공격력을 높일 때 방어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적 균형을 맞추는 게 결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이와 관련해 미국이 추진하는 통합체제는 한국에만 국한된 게 아닌 미국이 추진하는 전반적인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편 작업이라며 한국에 대한 탄도미사일 위협이 사실상 큰 만큼 한국에 우선적으로 배치가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국 측에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한국 정부 입장에선 중국의 반발이 우려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북한 등 적대국의 악성 행위에 대응하는 총괄기관 신설의 속도를 낼 것을 정보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말 발효된 올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이 기관의 신설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민주당의 에이미 클로부차 상원의원과 잭리드 상원의원이 북한 등 적대국들의 악성 행위를 통합관리하는 해외 악성영향 대응센터 설립을 가속화하라고 정보당국에 촉구했습니다. 두 상원의원은 지난 14일 6개의 정보기관을 관장하는 국가정보국장실의 조셉 맥가이어 국장대행에게 이런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 사안은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과 타미 더거스 상원의원, 조 케네디 하원의원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해외 악성 영향 대응 센터 신설에 관한 진전 상황을 담은 보고서 제출을 맥과이어 국장 대행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다가오는 11월 선거에 앞서 미국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국의 작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 확보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악성 영향 대응센터 시설은 지난해 말 발효된 올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명시된 조항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등 적대국들의 악성 행위를 평가하고 대응하는 것과 관련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노력을 통합한 뒤 범정부 차원의 접근을 통해 관리하는 총괄기관을 국가정보국 산하에 신설하도록 한 겁니다. 이 센터는 미국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국의 작전에 대한 정보를 분석 통합하는 기관으로 특히 북한과 러시아, 이란, 중국의 영향력 행사 작전에 대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악성 영향이란 선거 개입과 정보 조작 등을 통해 미 국내 정치와 미국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적대국들의 행동을 말하는데 사이버 위협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미 의회는 지난 몇 년간 러시아를 겨냥해 이 센터의 설립을 추진했고 지난해 입법 과정에서 센터의 대응 범위를 중국과 이란 그리고 북한까지 확대했습니다. 의원들은 이번 서한에서 연방부처들이 미국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국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정보를 유포하는 외국의 작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취약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센터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등 해외 적대국들의 작전에 대한 모든 정보를 분석 통합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며 이런 적대국들은 미 선거를 직접 위협할 뿐 아니라 주요 사회 기반 시설과 경제, 군대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4년 미국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을 시작으로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2017년 워너크라이 등 주요 해킹 사건 때마다 배후로 지목되면서 러시아, 중국, 이란과 나란히 악성 영향 국가로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관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가 17일로 발표 6주년을 맞았습니다. 다양한 피해자들의 증언과 전문가 면담, 공청회 등 1년여에 걸친 조사와 전 세계 80개 나라의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COI 최종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첫 종합 자료로 꼽힙니다. VOA는 북한 인권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세 차례 기획고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COI 보고서의 한계와 그 대안을 살펴봅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뒤 유엔은 보고서의 권고대로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를 국제 법정에 세우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그해 11월 유엔 총회는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북한 정권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것을 유엔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회원국들의 압도적 지지로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반대하면서 북한 상황을 실제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건 무산됐습니다. 워싱턴의 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 수전 숄티 대표는 중국이 북한 정권이 끔찍한 인권 유린을 이어가도록 도와주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Certain governments are actually helping the North Korea regime continue to commit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particular, I'd like to cite China.
중국은 국제사회의 지도적 국가로서 COI 최종 보고서의 권고안 이행에 협력하는 대신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류에 대한 범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벽에 부딪힌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대신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렉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은 유엔총회 차원에서 설립이 가능한 특별재판소나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Of course, it's important to continue to place the issue on the agenda of the Security Council. We need to look into special.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 정권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 역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유엔 북한인권 서울 현장 사무소의 시나폴슨 소장은 안보리 이사국들 간 이해관계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n the Security Council itself, you have different interests, and in a way, in the end.
국제형사재판소는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이긴 하지만 유일한 방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엔 회원국들 각자가 보편적인 사법권을 이용해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So we're also looking at other ways in which we can secure accountability through universal jurisdiction, through individual member states.
중요한 것은 형사 절차가 인권 유린의 희생자가 정당한 배상을 받았다고 느끼게 할 수 있는 훨씬 더 폭넓은 절차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해 12월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를 통해 북한의 인권 유린 최고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과 이들에 대한 제재 검토를 권고했습니다. 유엔 총회의 이 같은 권고는 COI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6년 연속 반복돼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인권 개선이 더딘 데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렉 스칼라티우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COI 최종 보고서가 나온 뒤 첫 몇 년은 미국과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이 합심해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은 북한 인권 문제가 정치 외교와 군사 안보 문제에 밀려 희생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coalition of like-minded states pushed for significant action at the UN Human Rights Council.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미북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면서 북한 인권과 관련된 논의가 국제사회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북한 인권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입니다.
이제 이 인권 문제를 그의 원인이 되는 행위자를 생각을 해보면은 북한 정권입니다. 북한의 지도부인 거고. 그런데 북한 지도부 뭐 김정은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인권 문제 같이 불편하고 한 주제는 사라지게 만들고 오히려 이제 부각시키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다라고 과시를 하는 그걸 원하는데 지금 주변국들이나 이 당사국인 나라들이 다 그 북한이 원하는 북한 정권, 김정은이 원하는 지금 상황을 그대로 가고 있다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용환 대표는 북한에서 인권 유린이 벌어지는 건 북한의 비핵화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왜 이렇게 그 북한 주민들을 착취하는 구조? 그럼 착취를 해서 무엇을 했느냐 했을 때 무기를 개발하고 핵을 개발하고 그것으로 국제사회를 위협을 하고 그러면은 그 근본 원인이 그런 뭐 어떤 그 자원들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따져보게 되면은 인권 착취 그 기반 위에서 만들어 올린 그 핵 위협이기 때문에.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북한의 비핵화와 안보 문제가 북한과 관련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But there's no question that the nuclear, the denuclearization and North Korea's security problems.
하지만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협조할 것으로 가정하는 건 잘못이며 북한이 그것을 명백히 보여줬다는 설명입니다. 킹 특사는 국제사회가 미국의 리더십을 바라보는 현실을 감안할 때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plays a very important role. We need to be exercising leadership in this regard.
수잔 슐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국제사회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북한 인권 개선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at could happen in North Korea if we keep talking about human rights and we keep talking about why.
한편 유엔 북한 인권 서울 현장 사무소는 설립 후 지난 5년간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르면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6주년을 맞은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최종 보고서를 돌아보는 기획보도. 내일 이 시간에는 보고서 작성의 주역인 마이클 커비 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전해드립니다. 유럽연합은 올해도 북한인권결의안을 UN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럽연합은 오는 24일 시작되는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새로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르지니 바투 헬릭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대변인은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 발표 6주년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2003년부터 일본과 공동으로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작성했지만 지난해에는 일본의 불참으로 단독으로 작성했습니다. 바딕선 대변인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해 9월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전혀 개선의 징후가 없으며 북한 정부가 계속 주민들의 근본적인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COI 보고서 권고사항들과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에 포함된 권고사항들을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비롯한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접근을 허용하는 등 이들과 관여하고 전면적으로 협조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수적이라면서 유럽연합은 이를 위한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의 노력을 전면적으로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바트 헬릭손 대변인은 유럽연합은 북한에 대한 비판적 관여 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구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외교부도 COI 보고서 발표 6주년과 관련한 BOA 논평 요청에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유린 보고들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욤 베르베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의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적 인권 기준을 준수할 것을 그러면서 중대한 북한 인권 상황을 밝히려는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는 COI 보고서 권고사항들에 대한 후속 작업의 중요성을 계속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국제사회 인권단체들과 전문가들이 다음 달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인권 결의안을 주도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대북 유화적 접근법은 북한의 인권 상황과 일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연맹 등 54개 민간단체와 토마스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17일 공개된 서한에서 일본이 다음 달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주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과의 협상에서 우선순위로 다룰 것도 당부했습니다. 공개서한에 동참한 미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17일 VOA에 일본이 북한 인권 결의안과 관련해 주도자 역할을 다시 맡을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letter is calling on Japan to reassume a lead role on the DPRK Human Rights Resolution.
시민사회의 역할은 인권을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삼는 정부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입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서한은 일본 정부가 최근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주도하지 않기로 결정한 일본 정부의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며 일본 정부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까지 매년 유럽연합과 함께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안 작성을 주도했지만 지난해에는 초안 작성에 불참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미북 정상회담 결과와 납치자 문제를 비롯한 모든 정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와 함께 이전과 달라진 일본의 대북 접근법을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아베 총리의 지난해 5월 발언은 앞서 북일 정상회담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진전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던 것과는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대북 압박 완화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나 납북자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밝혔듯이 납북자 문제를 잔혹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행동을 직시할 수 있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 밖의 서한은 그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리는 데 앞장섰던 일본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스칼라티 사무총장은 특히 일본이 2013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As you recall, the two main driver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that in February 2013 established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COI 설립으로 이어진 결의안은 일본과 유럽연합이 주도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겁니다. 한편 서한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관계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필요로 한다는 점도 명백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권과 핵무기 비확산 노력이 불가분하게 엮여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번 공개 서한에는 40여 개 비정부기구 이외에 이양이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마루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엘튼 영국 상원의원 등도 참여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 지역 국회의원들이 민주주의 가치 보호를 위한 공동대응 전략을 목표로 하는 자유세계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북한을 포함해 러시아와 중국, 이란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에서 외교안보정책을 다루는 15명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자유세계발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워싱턴의 민간단체 아틀랜틱 카운슬은 16일 위원회 출범을 알리며 이날 독일에서 열린 미넨 안보회의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주제로 위원회의 첫 청문회가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에는 홍콩과 이란 등지에서 활동하는 민주주의 운동가들이 출석했습니다. 위원회는 미국과 호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8개국 출신 국회의원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미국에서는 하원 외교위원회의 엘리엇 앵겔 위원장과 빌 키팅 의원, 톰 말리노스키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명과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마이크 갤레거 공화당 의원 등 4명이 참여했습니다. 미국 측 키팅 의원과 독일 측의 위르겐 하르트 의원이 위원회 공동의장을 맡았습니다. 위원회는 러시아의 선거 개입과 중국의 5G 이동통신망, 이란의 영향력과 대북 제재와 같은 위원회 참여 국가들의 주요 공동 우려에 관한 입법 조치 마련을 위한 공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키팅 의원은 이날 출범식에서 공조와 협력이 필요한 시기고 전 세계의 지도력의 공백이 있는 상태라며 위원회는 공조의 훌륭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말리노스키 의원은 위원회 출범이 매우 중요한 이니셔티브가 될 것이라며 현재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와 독재주의 사이 중심된 투쟁이 있다는 점을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두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올해 워싱턴에서 중국의 위협 해결을 위한 공동 전략을 주제로 두 번째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지난해 대북 인도적 지원 모금액이 지난 6년 사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6년간 평균 모금액은 필요 금액의 절반에 못 미치는 등 고질적 자금난은 여전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니세프는 지난해 대북 인도적 지원 모금 목표액 1,950만 달러 가운데 1,275만 달러가 모금됐다며 지난 6년 사이 최고치라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북한의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인도주의 상황과 지원 활동을 평가한 2019년 북한 인도주의 상황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하고 다만 지난 6년 사이 모금 평균치는 필요 자금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고질적 자금난이 이어지면 북한의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구호활동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북한 어린이와 산모, 수유모 등의 영양실조가 더욱 악화하고 안전한 식수와 보건 관련 지원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2019년에도 전체 지원금이 예년보다 많았지만 세부적으로 볼 때 영양 분야는 64%, 물과 위생, 청결 분야에서는 58%의 부족분이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9월 태풍 링링으로 북한 내 세 개도의 농작물이 피해를 보고 가옥이 무너져 주민 6,300여 명이 집을 잃었다면서 이에 대한 복구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북한 내 인도적 지원 대상은 모두 1,090만 명이었고 이 가운데 259만 명이 어린이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제적십자은행은 17일 공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조치 보고서에서 북한 적십자회의 활동 내역을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자원봉사자 250명이 가정과 공공장소 등에 파견돼 방역교육을 했으며 담요와 주방용품, 정수품, 위생기구, 소독제 5,000개를 학교와 보육원, 의료시설 등 공공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3일 동안 자원봉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자세한 손 세정 방법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수칙을 교육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 적십자회는 북한 보건성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와 개인 보호 장비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앞서 국제적십자연맹은 북한의 요청으로 북중 접경지역 4개 도에 자원봉사자 500명을 투입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과 개인위생 증진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 자전거 700대를 탄 봉사자들이 외딴 가정을 방문해 바이러스 예방책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엔의 대북 제재에 따른 은행 송금에 차질이 있어 북한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국제적십자연맹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북한이 국경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에어차이나 항공이 평양행 왕복 노선 운항 중단 조치를 3월 말까지 연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어차이나의 홈페이지와 구글 플라이트 등에 따르면 에어차이나를 이용해 평양에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는 다음 달 30일입니다. 이후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주 3회 스케줄로 평양을 왕복하는 것으로 안내됐으며 편도 항공권 금액은 393달러 2센트로 책정됐습니다. 이에 앞서 에어차이나는 지난달 24일 평양행 왕복편의 운항을 취소하면서 2월 7일까지 이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안내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국경 통제 조치가 길어지면서 운항 중단 조치를 추가로 3월 말까지 연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북한의 악성 코드 유포와 악의적 사이버 활동 정황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불법 사이버 활동과 자금 탈취, 제재 회피에 악성 코드를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와 연방수사국 FBI 국토안보부는 14일 공개한 분석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의 해킹 조직 히든코브라가 유포한 악성 코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북한 소행의 악성 코드 7종이 공개됐는데 분석 결과 새롭게 밝혀진 6종과 과거 북한 소행으로 판명됐던 악성 코드의 상위 버전 한 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악성 코드 가운데 홈라이트는 지난해 4월과 9월 11월에 이미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국과 국방부 산하 사이버사령부가 위험성을 경고한 북한 소행 악성 코드의 상위 버전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홈라이트는 컴퓨터 보안 취약점 백도어에 설정 있습니다. 또 감염되면 해커가 마음대로 파일을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고 파일을 옮기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컴퓨터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파괴 공작도 원격으로 가능해집니다. 보고서는 또 발견된 악성 코드 7종 가운데 북한 해킹 조직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디트랙도 포함됐다며 지난해 11월 인도 원자력 발전소 해킹 당시 보고됐던 것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버핏 라인이라는 이름의 악성 코드는 사이버 활동을 암호화하거나 위조할 수 있도록 하는 악성 코드로 북한이 이를 이용해 자신들의 악의적 토털 사이트에 같은 내용의 북한 악성 코드 샘플을 공개하고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안 관계자나 일반 사용자들이 바이러스를 검사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에 악성 코드 샘플을 올려 많은 사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이버사령부가 북한의 소행임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에는 해킹 주체를 밝히지 않은 채 악성 코드만 공개해왔습니다. 사이버사령부는 또 이날 북한의 이 같은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해 공식 트위터 계정에 북한 해킹 조직이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자금을 탈취하며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피싱과 원격 접속을 하는데 악성 코드를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적극적, 공개적 방어를 한다는 지속적 개입 방침 아래 대응을 해왔습니다.
This strategy aims to maintain our superiority in cyberspace.
폴 라카손의 미 사이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상원 청문회에서 사이버상에서의 우위를 유지하고 주요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 개입과 혁신을 통한 국방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은 이번 보고서 공개가 세 기관의 오랜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북한 정권의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한 방어를 활성화하고 악의적 공격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해 공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지금까지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북한 소행임을 밝힌 악성코드 유포 공개가 이번이 19번째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각 사용자와 관리자들이 공개된 악성코드에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을 추적하고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올 들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5회에 그쳤고 특히 현지 지도는 1회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위원장이 집권 이후 같은 기간 중 연평균 약 13.9회의 공개 활동을 한 것과 비교하면 급격히 줄어든 수치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매체에 보도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올해 공개 활동은 모두 5회입니다. 이 가운데 2회는 연초와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맞아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한 것입니다. 또 지난달 17일에는 황순이 조선혁명 박물관장의 장례식에 참석했고 지난달 25일에는 설명절 기념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나머지 일에는 올 들어 유일한 현지 지도로 지난달 7일 순천 인삼비료 공장 건설장을 방문했다고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순천 인비료 공장 건설 현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17일 VOA에 연초 김 위원장의 현지 지도는 북한의 한해 정책 방향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 때문에 외부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ll, it would show where the emphasis is going to be placed. Is he going to be putting emphasis on the economy or the
김 위원장의 연초 현지 지도는 북한 지도부가 경제 혹은 군사 등 어디에 주안점을 두는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연초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 2월 16일까지 평균 13.9회 공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많을 때는 23회, 적을 때는 9회의 공개 활동을 했는데 정상회담이나 핵 장거리 미사일 실험 같은 중대사가 있을 때는 공개 활동의 빈도가 크게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연도별로는 2015년에 가장 많은 23회의 공개 활동을 했는데 이틀에 한 번꼴로 경제시설 현지 지도와 군사훈련 지도 등 공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또 2012년에 21회, 2014년에 17회, 2017년 16회 등을 기록했는데 대부분은 경제 현지 지도와 군사훈련 지도 참관과 연관이 있습니다. 반면 지난해에는 모두 9회의 공개 활동으로 예년 평균치보다 적었습니다. 지난해 1월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2월 말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하는 등 외교 활동에 집중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 급속한 발전이 있었던 2018년 같은 기간에도 10차례의 공개 활동으로 예년 평균보다 적었습니다. 이 밖에 13회 공개 활동을 기록한 2016년의 경우에는 1월과 2월에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발사체 광명성 4호 시험 발사가 있었습니다. 고스국장은 올해 특히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줄어든 이유로 세 가지 요소들을 꼽으면서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이 중 하나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one of those three or a combination of those is probably why we're not seeing him out in public as much.
고스국장은 김 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 때문에 공개 활동이 축소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군절 당일인 2월 8일 열병식을 포함해 김 위원장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던 행사들이 열리지 않은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 광명성절 즈음에 진행된 금수산 태양궁정 방문 보도에서 김 위원장의 건강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며 이것이 공개 활동 비중 감소의 주된 이유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고스국장은 가능성이 가장 적긴 하지만 김 위원장이 정책 방향에 관해 고심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 활동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새로운 전략을 짜기 위해 마크에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7일 VOA에 김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때문에 공개 활동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단 한 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사례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그런 주장이 매우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 교역의 90%가 중국과의 교역이고 북한 정권은 국경을 폐쇄하기 전까지 중국인 관광객의 수를 늘리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또 김 위원장이 공개 활동보다는 마쿠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건과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는 데 치중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 동부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리사 김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리사 김씨의 다섯 번째 사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빵을 굽고 남은 여가리를 뜯어잡수신 어머니는 늘 빵을 한 보찌 만들어 놓고 원 없이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에서 어머니의 소원을 풀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 한국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종에 속할 만큼 힘든 일인 줄 알고 시작했지만 고된 시간을 씩씩하게 견뎌냈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그 빵에 그게 막 계속 그 빠져 들어가는 그거 있잖아요. 이제 요만한 그 밀가루 덩어리가 이만해 가서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해.
하얀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수십 개의 철판을 닦으며 얻게 된 기술로 한 10년쯤 지나면 제과점도 하나 차릴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주변의 권유로 직업훈련학교에서 제과제빵 자격증 취득반 강사로도 일했습니다. 그 후 공립학교 방과 후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던 리사 씨는 탈북자를 거부하는 학부형들의 요청으로 그만 일자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남편을 따라 미국에 올 결심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에 온 리사 씨는 한인이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면서 오히려 남편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 여보 어떻게 하나 힘들어도 참고 일해야 돼. 참고 일해. 그러니까 왜냐면 그래서 나올까 봐 그러는가 봐 그랬었나 봐요. 근데 내가 이제 버티고 일하니까 첫째 남편이 이제 적응할까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더블더블 그러면 잘하니까 잘하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이제는 제가 어디 가서 잘 적응하는지 알아요. 아, 저 여자는 돌꼭대기 올라가서 잘 적응하는구나 하고 마음 편히 있어요.
평소 밝고 쾌활한 리사 씨가 모든 척척 해내는 모습에 사람들은 미국의 운이 이리 빨래를 하며 고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망가졌다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내가 내 손으로 빨았는데 일하고 와가지고 밥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일상 여자들의 그 살림에서 한국에서도 이제 빨래는 다 기계가 했지 손으로 한 적은 없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그대로 또 빨래 손으로 딱 하는 순간 이제 북한인 거예요. 네, 그걸 이제 1년 반 하는데 남편은 이제 좀 남편도 빨아줬죠. 이렇게 자기도 몇 번 빨아주는데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의 또 패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거슬하는 여자 일로 되지 남자 일은 아니거든요. 몇 번은 이제 빨래 집에 가서 돈 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하기도 하고 한 두 번인가 말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조금만 참아라 그러고 그러면서도 이제는 빨래를 막 1년 넘게 하니까 여령이 또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민하게 빨지 않고 네, 다 이렇게 또 재료한 거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빨래가 더 빨리 되면서 이렇게 북한처럼 빨지 않아도 되고 막 그래서 그걸 또 즐겁게 했어요. 그리고 또 완전 빨래줄 쫙 온 것 같잖아요. 그래도 신서도 안 당하고 거기서 쫓겨나지 않고 산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웬만하면 지금 이 아파트에서 저 앞에다가 뭐만 잘못 놔도 무슨 신서당한다고 넣지 말라고 뭐 그러고 그러대요.
그러나 엄마로서 어린 아들의 미국 생활을 지켜보는 마음은 늘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아들 영어가 잘 안 되는데 걔도 되게 힘들어하고 좀 그런 거를 알리죠. 이제 엄마의 그 심중이라네. 마음속으로 막 알리니까 나도 힘들고 애도 힘들고 뭐 친구가 있어 돈이 있어 바탕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이거는 다시 새로운 이제 탈북자들의 삶인 거예요. 이게 터전의 삶인. 근데 이제 둘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애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놈이 그래도 말썽 안 일으키고 힘들단 말을 힘들지만은 그래도 엄마 아빠 힘든 거 뭔가 자기 힘든 건 또 말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되게 빨리 철이 들었어요, 저놈이. 그래가지고.
그래도 미국에서 손꼽히는 교육정책이 있는 도시의 학교였던 만큼 아들 톰은 학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한국말 하는,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할 줄 아는 애를 붙여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도 가야 되는데 뭐라고 말할지 모를 때 이제 걔가 이제 말해주고 이러면서 참 걔 도움을 많이 받았대요. 그러니까 벌써 딱 이게 어렵게 정착하는 걸 알고 벌써 선생님들 몇 명을 붙여줘가지고 애한테 예, 어렵지 않게 좀 리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결국 당시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였다고 말합니다. 남편 역시 가장으로서 탄탄한 직장을 얻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미국 회사의 트럭 운전기사 자격증을 반년 만에 따낸 겁니다.
대형 트럭. 그 라이센스 딸 때 6개월 정도 걸렸죠. 사람이 완전히 이제 영어에 집중하면서 하다 보니까 엄청 거더러 예민해진 거예요. 남편이. 그러니까 식사도 제대로 못하니까 식사 제대로 막 하면서 그러니까 그 우버 일을 하면서 그때 자격증을 땄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는 거예요. 거의 막 떨어지는 거 23번. 24번째 맞았구나. 그러니까 포기할 줄 알았어요. 다른 그 한국 회사에서 남편한테 콜링 하는 거 많았어요. 우리 회사에 들어오라, 우리 회사에 오라. 살려주겠다 이거죠. 우리 회사에 오라. 막 아는 사람 좀 더러 있으니까. 근데 남편이 오로지 미국 회사. 미국 회사 가야 된다. 미국에서 살려면 미국을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미국 회사 들어가야 된다. 이게 철학이에요, 우리 남편이. 그래서 나는 답답한 거예요. 저쪽에서 뭐 돈 좀 준다는데 저쪽에 먼저 가면서 자기 좀 따져도 되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조금 흔들렸는데 남편 그냥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좀 딱 따니까 미국 회사 들어가서 하는 거 보니까 엄마 너무 편안해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남편이 미국 회사에 취직하면서 리사 씨 가족은 버지니아주와 이웃한 메릴랜드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는데요. 많지 않은 세간살이를 챙기고 짐을 싸면서 따뜻한 응원과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렇게 국물이나 이제 반찬, 그 다음에 또 자기네가 이제 샀는데 절반 뚝, 그냥 배추라든가 이런 거, 무, 감자 같은 거 뚝뚝 이렇게 줘요. 그러면 그걸 가져와서 그냥 그게 이제 일주일 양식인 거죠. 채소.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돈도 세이브한 거예요. 돈 세이브하기 쉽지 않은데 돈 세이브까지 했어요. 그때. 그래서 되게 행복했어요. 그렇게 못 먹으면서도 마트에서 이제 팔다가 조금 하루 이틀만 이렇게 되는 그걸 이제 주는 데가 있는데 가지겠냐 해서 저야 감사하죠. 그래서 그분이 한두 달 정도를 가져다 줬어요. 엄청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막 대부자 된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때 도와주신, 그러니까 푸드 같은 거 도와주신 거죠. 이제 도와주신 걸로 또 버텨냈고, 그 다음에 그 사모님이 그 다음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간장, 된장, 그 다음에 뭐, 김치, 뭐 이런 걸 딱 치는 대로 주시더라고요.
남편과 아들은 모르는 이야기라고 말하는 리사 씨. 생활비를 절약하는 것도 큰 도움이었지만 무엇보다 한인 기독교인들이 아들에게 베풀어준 세심한 배려는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애롭지 않게 노랑나비 알줘야지 하고 노랑나비 그것도 노랑나비를 또 키워가지고 그냥 집에서 알인가 번데기 같은 거 하면 집에서 그걸 다 깨워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나비가 돼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걸 이제 탐이 다 관찰하는 거예요. 그걸 또 이렇게 하게 해주시고 병아리 세 마리 주셔가지고 온 여름 우리 탐이 그냥 여름 방학에 병아리하고 얼마나 아무튼 이렇게
낯선 땅에서 주눅 들지 않고 구김살 없이 지내는 것도 아이를 아이답게 대해준 어른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One day I know I feel strong again. Live my B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리사 김씨의 사연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564년 2월 18일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천재 미술가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가 89살의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4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미술 공부를 시작한 미켈란젤로는 그림뿐만 아니라 조각이나 시 등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로마 베드로 성당의 피에타상, 대리석상인 다비드,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 등의 걸작을 발표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게 됩니다. 평생 동안 왕성한 작품 활동을 통해 르네상스를 완성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한 미켈란젤로. 그가 남긴 500여 점의 미술작품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1967년 2월 18일 원자폭탄의 개발을 주도한 원자폭탄의 아버지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63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904년 미국 뉴욕시에서 독일계 유대인으로 태어난 오펜하이머는 하버드대를 3년 만에 마치고 독일의 괴팅겐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오펜하이머는 1941년부터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에 관여하기 시작해 여러 과학자들과 함께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을 완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펜하이머는 자신이 만든 원자폭탄으로 인해 인류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오펜하이머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원자폭탄과 수소폭탄 제조를 반대하게 됩니다. 그러자 미국 정부는 곧 오펜하이머를 공산주의자로 몰았고 그를 공직에서 추방시켰습니다. 하지만 이후 1963년 미국 정부는 오펜하이머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줍니다. 오펜하이머는 이후 과학자들이 처한 도덕적, 정치적 딜레마를 연구하면서 말년을 보내다가 1967년 2월 18일 64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